올 한해 주제고 표어입니다. 이 추리 때문에 좀안 보이긴 하는데요. 보이는 분들은 이 앞에 배너를 보셔도 되고, 이걸 배너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Acts chapter 6, verse 3. 우리 다 같이 제가 시작하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자, 오늘 올한해 우리 표어가 뭡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어디에서 왔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엔 칭찬 듣는인데 조금 말을 편하게 해서 받는으로 했어요. 본문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칭찬받는 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만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 높아지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칭찬받는, 교회 안팎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칭찬 안 받으려고요?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지. 제가 CD를 들어봐도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위협적이던데, 제가 또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칭찬 안 받으려고요? 이랬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칭찬 일색이 돼야 되고, 같은 본문을 쭉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것으로 부흥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저들의 삶도 부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기독교인은, 교인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서 칭찬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3절이 주어질 이유가, 우리 1절부터 읽어보시면 왜 이러한 일이 또 이러한 일꾼의 조건이 세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외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인류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라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교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상황 속에서 구제일을 시작했어요. 예수께서도 각 성과 촌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또 굶주리고 외롭고 힘든 자를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것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교인들에게 교회에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특별히 그 중에 가장 당시의 하층민이고 가장 어렵게 살고 있던 과부들에게 구제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직장도 갖고 있고 사업도 갖고 있어서 홀로 되신 분들도 얼마든지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로서는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홀로 되신 여인들, 성경 본문에 그대로 인용하면 과부 되신 분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돌보듯이 교회에서는 그들을 구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과부들이라는 말을 제가 써서 여러분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본문 그대로 그냥 인용하겠습니다. 헬라파 가부가 있고 히브리파 가부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히브리파 가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곳에서 살다가 홀로 되신 분들.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교회 안에 어떤 인간관계 많이 형성이 이미 된 분들이에요. 아, 아무개댁 아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엄마 아는 거예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이 문제인 거예요.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인 거죠.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한 2만 6천 명 정도의 고려인들이 과거에 소련 땅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비자나 영주권이나 받아서 들어와서 사는데 역시 차별을 알게 모르게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오늘 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헬라파 과부들도 고향으로는 돌아왔지만 알게 모르게 자꾸만 배제되고 알게 모르게 차별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원성이 일어난 것이죠.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중심으로 구제를 하고 고향을 찾아온 이 헬라파 과부들을 혹은 외국인 출신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냐 하고 원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아차,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부작용이 났구나, 왜 그랬을까 하고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원인을 알려주셨는데, 원래 사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본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서포트하는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하고 그 일은 내버려 두고 그저 사람 돕는다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연구할,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빼앗겨버리고 기도할 시간을 빼앗겨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일을 게으리 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워닝, 경고를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이 일을 계속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뭐냐면, 사도들이 하는 것 못지않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평신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전담하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이 사도들이, 사도라는 뜻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을 뽑아 세워야 예수님처럼 할까, 어떤 사람들을 뽑아 세워야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감동이 있을까, 사랑이 있을까, 회복이 있을까 라는 것이죠. 그래 기도해보니까 두 가지의 기준으로 압축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기로 했습니까? 첫째 무엇이? 성령. 크게 합니다. 첫째 무엇이? 두 번째는 무엇이? 지혜. 앞으로 아들과 딸을 낳으면 성령과 지혜라고 하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라고 하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그러한 교우들, 성도들을 뽑아 사도들을 중심으로 구제하였더니 구제의 일을 전담키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명을 추천받고 기도하고 분별하여 세워 이 일을 잘 이후에 감당하는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훌륭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곱의 집사님들이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다 이 일곱 집사 중에 한 분들이시죠. 그런데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당시의 사도들을 대신하여 구제하는 일을 했던 이 일이 그때 당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의 교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을 교회를 통해 섬기기 위하여, 각종의 하나님들을 일을 하기 위하여 오늘도 일꾼을 뽑으시고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때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꾼들을 세우기 위하여 뽑았던 그 기준이 이제 전 세계 수천 년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귀중한 성경적 기준이 되어서 목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그 어떤 직분자가 되었든 교회 안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첫째는 성령이 충만하고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자로 세우는 그런 성경적 기준, 교회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는 자는 다시 결론을 미리 내려봅니다. 무엇과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 첫째 무엇이? 성령이. 둘째는 무엇이? 지혜가. 올 한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지금의 나는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의 나로서는 감당되지 않을 만한 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뭔가 롤모델을 보고 뭔가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될 줄 모르고 무엇을 할 줄 모르게 되면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노세노세, 언제노세, 젊어서노세, 늙어서노세, 마냥노세, 겐세라세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누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뇌를 포함한 모든 육신과 세포와 또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그 영이 잘 알아듣기 시작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기를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올 한 해 아니 이후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옳게 여긴다면 나도 우리 스스로도 각자 노력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믿음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감화감동도 주시고 도전정신도 주시고 은혜도 더욱 주셔서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걸로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닮았습니까? 훈훈하니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어느 분하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감사하게도 이렇게 계산하러 가셨는데 음식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남기는 게 너무 팬 것 같아서 눈 깜짝할 사이 싹 먹어치웠습니다. 갔다 와서 그분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70분도 넘는 거를 어떻게 1분 만에 다 먹습니까 하고 놀라시던데 예, 그것은 바로 오래된 실력으로 쌓아진 먹는 능력이겠죠. 예. 어쩌면 먹는 속도가 그렇게 똑같은지. 네.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관심을 가지면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죠? 예수님처럼 되길 원하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무엇 하나 행동이라도 하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에 몰려들었고 예수님 가신 곳마다 3일 밤낮을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서 쫓아다녔던 그러한 상황도 성경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 사람 가는데 나도 갈래. 저 사람 하는 거 나도 할래. 심지어 저 사람 먹는 거 나도 먹을래. 이렇게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마다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돼. 욕먹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대로 가는 대로 우리가 사는 대로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그래 칭찬을 받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아멘 잘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 칭찬을 듣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잊지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또한 어떠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혜 충만 이전에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이미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따라해봅니다. 회개한 자. 회개한 자.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교회 많은 일을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교훈받은 것으로 볼 때에, 성경의 교훈을 놓고 볼 때에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스텝은,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뭐죠? 죄를 뉘우치고, 뉘우쳐요?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그랬죠? 후회는 뭐예요? 눈물 콧물 땅치고 울고 머리를 벽에 박고 내가 왜 그랬을까? 울고는 그 다음에 또 한다 안 한다? 또 한다. 자, 이제 대답을 하시네. 이게 뭐다? 후회예요. 그러나 회개는 뭐다? 다시는 주님 앞에 이런 일을, 사람들 앞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뭐다? 회개이다. 말씀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성령 받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 앞서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다 읽으실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아니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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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뉘우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나의 죄의 기질과 내 삶에 쌓이는 죄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심령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괴롭고 더 이상 그 죄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받은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는 그런 상황, 바로 이것이 회개를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뭘까요? 회개한 자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성령이 충만히 만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그 지은 죄를 다시 짓는다 안 짓는다? 변화받았다 변화받지 않았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쾌락과 모든 죄악된 것을 즐기던 자가 하루아침에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것이 죄인지를 알고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새로 그 인격과 영이 거듭난 상태, 바로 그것이 회개요. 또한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에게 누가 충만히 임한다?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벗어버릴수록, 내가 죄를 멀리할수록 성령님은 나에게 더 확실하고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시고 영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소위 말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 받아들이고 또 그분이 마음껏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될 때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은혜의 은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또 은혜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뭐라고 성경에 표현했죠? 예수님을 보고 표현한 것이 뭐였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법이 뭐였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다음날 또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았어. 그 말씀대로 살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연이은 은혜가 또 연속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인데 회개해야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 회개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지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침례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의 종들은 주인의 신을 들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종만도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는 곧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무엇과 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왜 성령과 불로라고 했을까요? 성령 침례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과 불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 7, 80년대 부흥회를 가면 앞에서 부흥사님들이 입에서 나오시는 말들이 뭐예요? 불러 막 이럽니다. 불러 할까요? 예, 성령으로 타오르라 뭐 이런 거겠죠. 믿음이 더 뜨거워져라 뭐 그런 거겠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왜 침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예언된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풀어주는 것이에요. 선포하고 예언하는 것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 자,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낸다는 것은 침례 요한이요 또 주가 갑자기 하는 그 주는 예수님이시죠.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며 우리 믿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말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집중해 보시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아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사람들에게 성령의 영이 임하시는데 먼저 역사되는 것은 뭐냐면 불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 역사, 이 불이 뭘 하느냐, 믿는 자들에게 뭘 하느냐, 은그릇, 금그릇을 연단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연단이라는 게 뭐가 연단이죠? 뭐가 연단입니까? 음식입니까? 집입니까? 물건입니까? 연단이라는 말은요, 제가 구약, 신약에 있는 그런 연단하다라는 원어를 다 찾아서 종합해 본 결과,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녹여서 걸러서 깨끗하게 한다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은그릇 금그릇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시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존의 은그릇, 금그릇을 불에 넣어서 녹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없는 줄 알았는데 같이 섞여져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서 연단해서 순금으로, 순운으로 만들어서 그 본질 자체만, 있어야 될 것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걸로만 만들어서 쓰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연단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녹이는 것이요. 둘째는 걸르는 것이요. 셋째는 무엇하는 것이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결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원래 은그릇이고 원래 금그릇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 불순물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은그릇 금그릇 자신은 자기가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나는 은그릇인데 나는 금그릇인데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존재감을 이미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인의 눈에 보기에는 은인그릇이다 금그릇이다 아무리 옆에서 자기 자신이 평가해도 아니다 너는 은이 아니야 너는 금이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제가 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아니, 네 속에 죄가 있어. 네 속에 죄의 습관이 있어. 네 속에 죄의 기질이 있어. 아, 이 상태로는 내가 너를 받을 수가 없다. 너를 오늘날의 영적 레위인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불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급하니까 사투리가 나왔네. 뭐다고요?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다면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별로 못 끼칩니다. 은과 금을 불에 넣으면 처음엔 멀쩡합니다. 녹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다 보면 녹아지고 나중에 형체가 없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으십시오.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이 역동하기 시작하고 감화 감동받으면서 우리의 영이 변하고 우리의 이성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예배 드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아무리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혹은 누구 탓이라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라고 내 인생이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아무개 탓이라고 나는 잘할 이렇게 탓하고 원망하고 변명하고 무어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난리목적을 쳐도 전 번연처럼 하나님을 깎아내리려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성경을 잊었듯이 읽다가 그가 예수를 믿어버리고 천국 가는 그 길을 그 여정을 소설로 써서 정말 수천만 부가 세상에 팔려 사람들에게 읽히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아무리 우리가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녹아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걸러지고 죄의 기질들이 걸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와 죄의 기질이 걸러지고 정금같이 되고 정은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무엇을 담아도 무엇을 해도 괜찮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처럼 생각하고 성령처럼 행동을 하였더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하 지혜롭도다 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불에 타는 듯한 그런 마음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 둘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올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밤새 기도할 때에 그는 레슬링하는 것처럼 기도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에 그 일 정말 죽어야 하는 일들 찢겨야 하는 일들 못 박게 하는 그 일들을 앞두고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기도할 때에 유혹과 핍박 그것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마치 핍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기도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달하는 기도들을 통하여 이 연달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자기의 못난 부분들을 꽁꽁 감싸고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는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끼놈 내 거기 숨었는 거 모르는 줄 알고 이리 나와! 이러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비록 부끄럽지만 벗은 것이 부끄럽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부끄럽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부끄럽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두렵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술래잡기는 못하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아실 수 있는데 숨어있는 것은 못 찾아내실까요? 우리의 머리털을 해임받으신 분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온 사방이 눈으로 된 생물체가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눈인 것입니다. 우리의 안과 박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부끄럽지만 힘들지만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자원하여 회개하는 그 일을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문을 쓰든 나를 방어하고 아무리 논문을 쓰든 합리화를 하여도 죄는 죄인 것이에요. 누구 때문일 수도 있고 환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결국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사탄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아닙니다. 사단은 메롱메롱하고 우리를 유혹할 뿐이에요. 약 올릴 뿐이에요.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올 한 해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의 만사 형통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이전에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주님 앞에 죄진 것은 없는지, 죄의 기질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나의 인격이, 나의 습관이, 나의 속사람이 변화받지 못해서 예수님스럽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먼저 돌아보시고 불로써 연단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 없는 것들을 살라버리시고 걸러버리시고 깨끗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받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나와서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이 불처럼 떨어져라 하면 얼마나 우리가 상호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복 받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복을 외쳐도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외쳐도 우리 속이 깨끗지 않으면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못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만 완벽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하자고요. 연단하는 듯한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인 당신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며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감찰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죄가 아직도 회개치 않고 존재하고 있고 혹시 나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인용해드린 말씀대로 물어보는 모든 것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다 대답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사랑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묻는 모든 것마다 다 대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묻지를 않고 여쭤보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그런 사람,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로서 연단하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샅샅이 뒤져서 없어야 될 죄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서 깨끗해진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령의 제사 곧 예배를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라기야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침례요한을 통하여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러서 연단하는 것 같은 회개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 침례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께서 정말 그 회개가 무엇인지 그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신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고 역시 회개의 선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이런 것이다 라고 침례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회개하라 또 온전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무엇을 받으리니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선물은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니죠. 거저 받는 거죠. 기쁜 거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무당이 돈을 주고 그것을 살려고 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잘 부르는 노래 있죠. 뭐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누가 한번 불러주세요. 아, 반주까지 나오네.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 잘생겨도 못 가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 조금 가사가 이렇게 저렇게 됐지만 무엇으로 간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역사도 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해결하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교인의 생활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곧 신앙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의 혈기가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어떤 경험이 앞서 왕노릇합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아직 우리 안에 임재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안에 어떤 나의 욕구가 있고 나의 버릇이 올려오려고 하지만 습관이 나를 인도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혹은 기다라며 그 누군가의 진리이시며 강력하시며 너무나 사랑스럽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마음의 감동, 감화 감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에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우리 안에 죗된 기질, 죄악들을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나님같이 하면 말과 행동도 하나님처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시간을 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작정하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면밀히 여러분을 들여다보시고 성령께서 회개하라는 모든 것들 어려서 지었든 언제 했든 우리 모두 똑같이 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연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충만히 임하여 우리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여 칭찬받는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케 하여 주셔서 죄의 기질과 죄의 습관과 시선에 못한 모든 죄를 주 예수 보혈의 풍노를 의지하고 다 씻어내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그때부터 어인 음성인지 어인 은도함인지 어인 가마감동인지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세대들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